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두 번째 소달라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앞에 나온 22절에서는 두 번째 명령이 나오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고요. 지금 주어지고 있는 23절부터 25절 말씀은 그렇다면 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제 앞에 나왔던 첫 번째 소달락에서도 마찬가지로 명령이 있고 이유가 나왔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앞에 있던 첫 번째 소달락 경우에 우리가 다첫 번째로는 대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된 것인데 그리스도의 피는 첫 번째로는 거룩하고 두 번째로는 보배로운 특징을 갖고 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게 된 것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된 것인데 이 그리스도는 또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는 계시된 그런 것이었고 두 번째는 또 부활과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23절부터 25절까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나와요. 우리는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이런 순서로 쭉 설명이 됩니다. 우선 23절 제일 처음에 보면 핵심적인 주제가 맨 앞에 나오죠. 2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를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육체로 태어나서 그 육체를 갖고 성장을 했으면 다시 몸을 줄일 수도 없고 다시 그 육체는 태어날 수도 없죠.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영혼을 갖게 되는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지금 이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은 너희 영혼이 새로 태어난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23절에 보면 맨 끝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거듭날 때는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이걸 25절 끝에는 복음이라고 다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알고 배웠던 또 믿고 있던 내용과 어찌 보면 조금 다른 측면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풀어서 얘기했냐면,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푹 잠겨들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네, 그렇게 대답하면 그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이런 뜻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뭐 물론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경험들이 있어서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나는 뭐 뜨거운 불을 체험했다. 나는 시원한 불을 체험했다. 아니다,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다른 식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거듭남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을 때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그런 개별적인 경험보다 더 중시해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건 거듭난 것도 아니고 거듭날 수도 없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을 받았다 할 때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말씀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거듭나는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23절 중간이에요. 23절에 보시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는 씨다. 중요한 포인트는 씨라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썩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반대말 대조되는 것은 썩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썩는 모든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썩는 것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범위를 좀 넓게 잡으면 하나님 말씀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체,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금, 은, 여하튼 모든 것들은 다 썩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주셨던 모든 은혜도 사실은 다 썩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율법은 완성되어지면 폐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썩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 육체가 생명을 다하면 죽고 썩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셨던 은혜라 할지라도 율법도 성전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완성되면 폐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종의 썩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썩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성전이나 제사장이나 다른 직분이나 제사제도나 이런 것과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23절 끝에 보시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 특징은 썩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항상 있는 영원히 있는 것이다. 이 생명이 있고 영원히 있는 것이 여러분 육체라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거룩하게 세웠어도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죽으면 자기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에게 그 직분을 물려주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자체는 영원히 계속되는, 오랫동안 계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서는 대가 끊어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도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더 영원해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 여러분, 아무리 혈통이 대단해도, 아무리 핏줄이 대단해도 끊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네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어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왕족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도 그것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어떻게 섬기냐면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첫 번째로 썩지 않는 것, 두 번째로 살아있고 영원한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성전을, 예배당을 우리가 영원한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죠. 이건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살아있을 동안 육체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완전한 예배, 영원한 예배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썩지 않는 영혼이 되었고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고 영생을 누리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인식을 못할 뿐이지 그런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소유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를 하나님 왜 받으시냐? 우리 육체가 아름답거나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온갖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만약 거듭난 영혼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썩지 않는 영혼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 있어도 그건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영적인 것들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 썩지 않냐고 두 번째 영원토록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어떤 존재인가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보면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썩지 않는 영혼이고 또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그런 영혼이다. 그 영혼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영혼 안에서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영혼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그렇게 하려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받은 사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영혼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혹은 내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사실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한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내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맞구나. 그렇게 스스로도 인식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 베드로가 명령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혹은 우리가 선뜻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여기서 이러이러하게 행동하라고 했던 그 이유들을 가만히 보시면 정말 이게 자본주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가령 우리에게 명령을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라. 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할 때에 그게 너한테 유익하니까.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게 너한테 쉽게 말해서 돈이 되니까. 이러면 다 쉽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라. 또 변화받은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게 너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베드로가 너는 구속을 받았으니까. 너는 변화받은 사람이니까 너는 잘 인식하지 못할지 몰라도 네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네 영혼은 썩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행동을 할 때에도 썩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받아들이기도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아 열심히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저속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에게 훈육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엄마 그럼 공부를 열심히 왜 해야 되는데 그건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인간다운 것이다. 그럼 애들이 그 말을 잘 받지를 못해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엄마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 그래야 엄마가 너한테 1,000원씩 용돈을 줄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애들이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일을 헌신하라고 하거나 형제를 사랑하라고 할 때에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질문을 던지면 목회자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말은 되긴 하는데 충분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왜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에 그렇게 하시면 평생 사는 동안 주님께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될 것입니다. 이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종종 품곤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기 때문에 혹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미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을 우리 영혼 안에 이미 소유하고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 뭐가 남아? 속만 바글바글 썩고 돈 한 푼 남지도 않고 맨날 그렇게 섬겨주기만 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썩는 데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과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사는 삶을 여기에서도 나는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대답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영혼 또 주님의 자녀가 되는 영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전에 살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천국에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대로 고백하고 또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는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사람들만 함께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